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지체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있는 교사 교육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로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교사의 자세와 또 교사가 어떠해야 됨을 더욱더 깨달아서 남은 생에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생을 살다가 주 앞에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육을 시작하는 시작부터 교사 교육이 끝나는 모든 프로그램 일정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친히 간섭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첫 시간으로 성경적인 교육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현재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동일한 신앙이고 동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교육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교육관과 성경적인 교육관은 당연히 다르고 달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거기에 세상적인 교육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다르죠.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을 주시기 원한 것보다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과 위치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교육과 성경적인 교육은 큰 차이가 있음에 틀림없고 당연히 달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교사로서 성경적인 교육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바른 인식과 깨달음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성경적인 교육관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아이를 가르치는 기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육관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성경 기록의 목적을 잘 살펴보면 성경적인 교육관이 거기에 사실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인 또 교사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 성경적인 교육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중에 그걸 성경에서 찾아서 교회학교 교육 목표다라고 이미 성경적인 교육관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 가면 1층 그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판서에서 현판에다가 교회학교 교육 목표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갈 때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실에 보면 그 교회학교 교육 목표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동일하게 판서되어서 붙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학교 교육 목표를 보면 큰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그 밑에 연령대에 따른 세부적인 구체적인 목표를 또 연령대에 따라서 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육관 그러면 그 교회학교 교육 목표를 잘 인식하면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교육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가장 위에 교회학교의 가장 큰 목표가 있는데 그걸 전도서 12장 13절 9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9절로 기록해 놨는데 제가 읽어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성경적인 교육관 그러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긴 말씀을 해놓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다. 지킬지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까지 말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뭐라 그랬죠? 본분이니라. 그것이 사람이 본분이라는 건 마땅한 도리고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얘기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시기 전에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했죠. 그 대제사장으로서 긴 기도, 그 중보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2절, 제가 몇 구절을 먼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주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21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연합을 언급하고 있고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줬다. 그래서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있다. 자, 이런 몇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 되신 분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분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까지 죽어야 됐을까? 왜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 땅에 들어와야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영광과 위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아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가 완전히 연합된 것처럼 사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생명과 영광과 위치를 주셔서 아들처럼 만들어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연합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로 온전히 연합하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제가 말이 어눌해서 잘 설명을 못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그렇게 예수님의 긴 중보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묵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야, 인간의 위치가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새삼스럽게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렇죠?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로 그런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뭐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7장도 찾아보죠.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자, 같이 읽어보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왕위에 오르거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자,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소장해서 그걸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고 했어요. 자, 누가 왕입니까? 우리 시대의 하나님 앞에 정말 왕은 구원받은 사람이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를 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갖고 평생에 자기 옆에 들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건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딱 두 가지를 19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건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 22장도 넘겨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22장 5절 22장 5절 또 같이 읽어보죠.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은 1절부터 있는 내용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다 마치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일러준 겉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여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기업을 얻었죠. 모압 평지에서 기업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남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담할까봐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셨으니까 그 기업을 얻되 단지 너희 남자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해라.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해서 정복 전쟁이 끝나면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긴 7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 돌아가려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간곡히 건면한 메시지를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딱 두 가지 핵심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내용이죠. 크게 삼가. 자, 크게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걸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행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아서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에 교회학교 큰 타이틀로 큰 교육 목표로 교회학교 일에 봉사했던 분이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큰 목표에 거기다 두면 되겠죠.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의 큰 목표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큰 목표 밑에 네 가지 목표를 뒀어요. 연령대에 따른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내 연령대가 있는데 그 연령대에 맞는 네 가지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정했어요. 유치부는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유치부의 교육 목표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어리니까 아직 죄를 잘 모르고 구속의 사랑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는 나이죠.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만드신 하나님,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초등부 목표는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그 다음에 중등부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거죠. 그리고 고등부 목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성장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일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그래서 그 유치부 목표는 시편 36편 9절에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목표는 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런 연령대별 교육 목표를 찾아내서 정해놨습니다. 시편 36편 9절을 보죠. 유치부 목표로 되어 있는 3원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36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원천이라는 건 근원이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 만물을 만드신 것뿐 아니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그 모든 원천도 결국은 주께 있다. 그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걸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죠. 불행하게도. 그렇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에게 만물을 받고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많은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어쩌다 보니까 있겠지, 저절로 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알려면 그 뒷구절이 설명해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그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깨달으려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게 그게 광명이죠. 그 광명을 보려면 주의 강명 중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만물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보죠? 빛이 있어야 봐요. 그렇죠. 눈을 갖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만물을 보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다 암흑이고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지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신 영적 생명이 없다면 그것을 진짜로 깨닫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말씀처럼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주님이 빛 가운데 열어주셔야만 그 기본적인 사실을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잊고 누리고 살면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직은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아직은 구속의 사랑이라 그러면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 대속의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죠. 유치부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선적인 과정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주 묻는 말이 뭐죠? 조금 성장하면 이건 뭐야? 라고 묻기 시작해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아주 지겹도록 물어봅니다. 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계속 물어요. 그 다음 또 하는 질문이 뭐죠? 이건 누가 만들었어? 그런 질문을 아이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고 알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그 마음에 심기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바로 그분이 이 성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친히 허락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일깨워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뿐 아니라 그 만물을 유지하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들고 방치한 게 아니죠. 만드신 분 아니라 그 만물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유지시키고 보존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65편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보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시며 자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산이죠. 우뚝 솟은 산인데 그 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일깨우고 7절에는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진정하시나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바다의 흉용, 물결의 요동 그 다음에 만민의 혼하는 혼하는 인생사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이죠. 만민의 혼하. 이 인생사에 생로병사의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건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은 바다의 물결을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 그 만민의 혼하. 인생사에 생기는 수많은 일도 다스리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여기 와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이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다스리고 유지하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걸 자연스럽게 일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보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욥기 34장도 넘겨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4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이 세상에서 거둔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그 뒤에 나와 있죠.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당연하고 또 당연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우리 자신부터 인식하고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있는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라는 걸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평범한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찾아보죠. 14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가로대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17절은 같이 읽죠.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지으신 분 아니라 그걸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살아계시다는 건 다스리고 계시는 그 말이죠. 그리고 17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증거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늘 자기를 증거해왔다. 무엇으로?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케 했다. 그게 일상의 삶이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죠?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리고 그 수확한 것을 밥을 내서 먹어요. 음식을 먹죠? 그리고 일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상의 모습 속에 그게 평범해 보이지만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건 그 배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계시죠?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오늘 하루도 밥을 먹고 있다. 하나님은 그 평범한 그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증거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런 내용을 잘 가르쳐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물을 만들고 이 지구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목적이 뭐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가르치는 동시에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걸 가르쳐야죠. 바로 너를 위해서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뭐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이 누구죠? 우리 각자죠. 우리에게 가르침 받는 아이들 각자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거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그게 감격하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거구나.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껴볼 수 있죠. 부모에게 아이는 늘 받고 있잖아요. 받으면서 사랑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목적도 사람을 위해서죠. 그걸 알았을 때 바로 사람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간대 그랬죠. 그래서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만물을 쭉 돌아볼 때 엄청나잖아요. 하늘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니까 엄청난데 그런데 그 안에 인간은 정말 왜소한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 모든 것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생각할 때 사람이 도대체 뭐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더 가르쳐주고 그 모든 것이 사람, 우리 각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일깨워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걸 알았을 때 성장해 가면서 사람이 뭐냐를 고민해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기 교육이 필요해요. 조기 교육. 유치부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성경의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한번 보죠. 잠언 22장. 마태복음 22장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아이가 원어에 찾아보면 젖먹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히브리어로 그 아이라고 할 때 여기는 젖먹이 아이를 가르치는 용어예요. 어느 정도냐? 젖먹이 아이부터 가르치라. 그러니까 뭐 사실 태교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 학교 유치부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이에게 잘 가르치면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늙어도 안 떠날 겁니다. 그 설문조사한 내용들 보면요. 그 설문조사 내용 속에 어릴 적에 절에 간 사람은 그 다니다가 절에 안 댕겨도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 찾아간대요. 어릴 적에 교회 한두 번 가서 그래도 잘 들었던 사람은 나중에 성장해서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것이 교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늙어도 그것을 그리하면 떠나지 아니라 가르치면 하나님이 결과는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믿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부 교육 목표는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한다. 자,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적인 교육관이라는 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성경을 주신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뭘 가르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해야죠? 반응해야죠.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인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하신 일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고 믿음으로 그랬죠. 인간의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실을 발견함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왜 성경을 봅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배운다. 그렇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넘겨보죠.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서술해 놓은 것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일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 성경의 내용 속에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건 일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기록했냐? 목적이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셔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유치부는 구속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지만 초등부는 그 구속, 대속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예요. 자기 죄를 충분히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등부 교육 목표가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 그게 초등부 교육 목표로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구원을 받도록 지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함께 염려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구원을 받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그게 교사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곡식 중에 가라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바울사도도 무리 속에 거짓 형제가 있다 그랬어요. 하물며 초등학생이겠습니까? 믿는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는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를 따라 나왔죠? 자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는 자기가 자원해서 나오면 더욱 찾았겠죠? 성인은 자원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타의에 의해서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 중에 가라지가 있다는 말처럼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하면 답은 하죠. 초등학생은요. 누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달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줬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간증이 똑같이 다 따라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간증하는 걸 보고 따라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 중에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아이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진리를 심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아이들은 예, 영원한 속죄를 믿어요.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걸 우린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답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 그 구원을 받도록 조용히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조용히 도와줘야 된다 그랬죠? 예? 답만 가지고 자꾸 논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이론적이 돼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구원을 받기까지 과정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답만 확인할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앞에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죄라는 인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아이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고 살피고 그 아이에게 구원의 과정에 구원의 결과에 이르도록 과정을 조용히 아이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때로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답답함도 느끼고 실망과 좌절과 낙담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과는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날 때 좌절과 낙담과 절망까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인내함으로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저 아이는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 아이가 현재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맞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 안 했는데 내가 왜 포기하냐 그런 마음을 갖고 인내함으로 조용히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시간 투자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쳐야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구하고 시간 투자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구원의 결과에 이르도록 과정을 도울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게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얘기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지혜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자, 언론 보면 똑같죠?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죠? 재판할 수 있는 그 솔로몬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깊은 물 속은 알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요. 조그만 것 같은데 깊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외적인 행동과 태도 그거 말고 그 학생들의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고 그 학생들의 마음을 구원받기까지 어떻게 도와줄지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답 얘기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을 읽고 거기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시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유익한 것은 다 가르쳐야죠.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죠. 20장 사도행전 20장 찾았으면 21절입니다. 제가 읽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19절에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은 가르친 내용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는데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꺼림이 없이 유익한 것은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뒤에 보면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장소에서나 유익한 것은 꺼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학교 교사도 적어도 초등부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과정을 돕는 일을 옆에서 조용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마땅하다. 교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도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왜 두루다닙니까?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두루다니는데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걸 일깨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교육 목표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 자 이런 과정은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의 과정을 겪어 나온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구원은 중등부에서도 받을 수 있죠. 고등부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은 아이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등부 정도 되면 신앙이 이제 구원받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더욱 성숙되고 자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부 교육 목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렇게 정해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교육함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된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방편이 무엇일까? 중등부 교육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시련과 역경과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온전케 될 수 있고 셋째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을 들면 그런 건데 첫째는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 수 있느냐?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걸 통해서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로서 어떻게 하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는 건 교정이죠. 성경을 가지고 교정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을 통해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지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든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쳐야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기준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1960년 전으로 해서 미국의 학교에 그 범죄가 급증했대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존 F. 케네디가 젊은 대통령으로 박력 있는 대통령이었지만 그 존 F. 케네디 시절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교육 시간을 철폐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공적 교육에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졌고 그래서 미국의 학교들의 1960년대 이후 성경 교육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철폐함으로 범죄가 급증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오늘날 미국의 학교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마약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이 총을 가져와서 다른 학생을 죽이는 살인사고까지, 사건까지 있습니다. 자, 그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런 것에서 구별되게 하려면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온전케 만드냐?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성경이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라는 걸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련과 역경,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고난이 좋은 거라고 가르쳐야 돼요. 고생하는 게 좋은 거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난은 애매한 고난도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그 아이들에게 단점 중에 하나가 고생을 모르고 자란다는 거죠. 고생을 모르고 자라니까 뭐냐면 자기 편리한 대로 행동해요. 사람이 고생하면 인격이 성숙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고생해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것을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편하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고 고난이 좋고 때로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게 애매한 고난도 겪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갑자기 부유한 나이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난이 좋다는 걸 가르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고난의 역사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고난받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지의 경우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2차 대전 당시에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학살 기념관을 계속 지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짓밟힌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일제 36년 안에 지어진 건물들까지 한국에서 다 철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자기들이 겪은 어려움을 그걸 학살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들이 당한 그 순환과 고통을 계속 전시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요 고난의 역사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을 길러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그래서 요셉과 욥의 경우, 모세의 경우, 다윗의 경우 많은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를 잘 지도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그런 내용을 잘 읽고 분석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마음에 깨달아져야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은 좋은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장 찾았으면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기 때문에 그걸 창피하게 생각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도 보겠습니다. 찾았으니까 1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잠깐 근심이 있죠. 그러나 기뻐한다. 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시련은 불순물을 제거해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과정과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좋다는 걸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돼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본받는 삶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뤄놓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그 나온 사람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멍에를 뱉다는 게 뭐죠? 주님을 본받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본받는 삶은 레위기 2장 소재에 잘 나타나 있어요. 소재에 들어가는 게 뭐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주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 거냐?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치는 거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처럼 충만해지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넘겨보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라되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원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가 결국 이르기까지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본받아 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돼요. 그걸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교육 목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장은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령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일을 안 해요.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신령해졌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장케 하는, 온전케 하는 목적이 하나가 뭐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부 나이는 꽤 성장을 했으니까 그 고등부 학생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켜야죠.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줘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도록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교회 학교 교사와 학생 이런 호칭을 쓰는데, 세상의 학교에서 얘기하는 교사와 학생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제한되어 있어서 교사와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교회 학교도 기억해야 될 게 교회의 작은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학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바로 교회의 작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다 가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인으로서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죠? 교회에 오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동시에 성도들이 충분히 교제하죠. 그 교제 속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두고 마음에 격동이 돼요. 감동이 있죠.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내 허물도 발견하고, 다른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도 발견하고 마음의 격동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의 격동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삶이 변화돼 갑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 이제 신앙이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길러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냥 내가 가르치고 배우라가 아니죠. 나도 한 성도로서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감동을 받고 뭔가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19살, 18살 되면 설교도 했어요. 유럽의 스폴저는 19살부터 설교했다 그랬죠. 그리고 19살에 그 큰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설교하고 유명한 설교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학생을 아이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은 한 성도로 대하고 자율성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줘야지 교회 와서 단지 피동적으로 배우다가만 가는 아이들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의 큰 목표 아래 각 연령대별로 세부적인 교육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면 성경적인 교육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가르치는 스승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진짜 깨달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성령님이 가르친다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도구고 수단이라는 거죠. 내 배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야만 결과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걸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물 주는 이와 씨를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그래서 더 인식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인식을 바르게 가르칠 때 내가 수단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런 인식이 없으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호사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한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야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넘겨보죠. 고린도전서 2장.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 속에 오해하면 안 되죠.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혜의 권하는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혜의 권하는 말은 필요하죠.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질서정연하죠. 그리고 성경에 읽어나가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는 말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세워지는 걸 기대한다면 정말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긴장해요. 좀 이상하죠? 설교를 하면 할수록 편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하면 할수록 긴장돼요. 이유가 뭐죠? 내 말로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교를 해가면 갈수록 더욱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얘기하면 부담스러운 거죠. 할 말이 없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기도해야 되고 자신이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가르치는 교재는 당연하지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동화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예화나 사물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 교재가 될 수는 없죠. 항상 주 교재는 모든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라는 교재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것은 그걸 세우는, 그걸 설명하고 그걸 이해시키는 도구와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더욱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 것인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리고 일깨운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니까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고 마음을 일깨운다는 말이 있고 사람이 자꾸 방종으로 치달이니까 민수기 15장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옷단 끝에다가 술을 만들고 거기 청색끈을 달아서 다닐 때마다 청색끈이 보이면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겠습니까? 사람은 아주 큰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도 그걸 쉽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깨움으로 인해서 더욱 각성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성경 교육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그분의 성품, 그분이 영광스러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하나님의 자존성.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군데군데 썼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길 원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 제가 이렇게 쭉 언급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주제를 가지고 아이한테 가르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깊이 묵상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 단지 선하시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선하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선하심이 왜 선하신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굳어지고 견고해지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아무거나 얘기한다고 사람 마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굳어지고 견고해지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 마음이 무엇으로 견고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 마음은 강건해지고 굳어져요. 자, 아이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 저 아이는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속의 사랑을 아이에게 이야기 안 해주고 생활만 얘기하면 그게 잘못하면 아이에게 율법적인 교육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이 무엇으로서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일깨울 때 우리 마음이 은혜로워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 마음에 일깨우는 게 아이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준다는 거예요. 하라고 얘기하는 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죠. 그래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지를 내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아이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이 은혜롭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자기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마음이 무엇으로 세워지는지를 알아요. 이해하겠죠?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변화가 생겨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깨닫는 데서 변화가 생겨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라고 한다고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지나면서 그걸 알았어요. 처음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가능하면 십자가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지지 않게 계속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사람은 마음은 은혜로서 감동과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마음도 똑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부모에게 왜 잘하려고 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이가 느끼고 경험해야 부모에게 잘하려고 해요. 그렇죠? 부모가 너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감동하고 감격할 때 자기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입장도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마음이 무엇으로 견고해지는지를 더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절대적 기초라는 걸 가르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성경을 쓴 목적대로 교육하면 되죠. 성경에 각 권을 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서 가르치면 그게 바른 교육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과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을 병행해서 가르쳐야죠. 뭐냐 하면 기도하면 다 된다. 그게 아니죠. 내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병행해서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해 주신다라고만 잘못된 왜곡된 편향된 가르침을 주면 정말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땡땡 놀면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게 학교 입학 문제뿐 아니라 모든 매사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일상의 삶에서도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과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부모에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나님께만 하면 그 옛날 사람들이 고르반 하나님이 그게 합당치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야 위아래 질서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위아래 질서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질서가 있고 밑에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위치적인 것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성경으로 교훈하고 성경으로 책망하고 성경으로 교정하고 성경으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서술식으로 나열해서 그 성경적인 교육관 프린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교사생활 속에서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교사로서 자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교사의 교육을 받게 해주신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 속에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각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